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가슴까지의 거리는 30cm밖에 되지 않지만은 가장 먼 거리다 이런 말이 있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데 평생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사랑하지만은 마음으로 사랑하기까지 평생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평생을 다 보내도 결국 사랑하지 못한 채로 삶을 끝내는 이런 사람이 있음을 볼 때에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나와 너 사이에 서로 웃고는 있지만은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기간 동안 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그 제자들의 마음까지의 그 거리는 아마도 간격이 없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과 맞닿아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거리낌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하나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였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서 예수님과의 마음까지의 그 거리는 어떠했겠습니까? 알고 보면 너무나 멀었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도 아멘하고 수긍을 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이것이 정상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방을 지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적을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30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저 예수님의 제자들만 딱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31절에 보면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더라 그랬죠. 사람들에게 아무도 알리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만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에게만 이 중요한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웃으면서 편안하게 말씀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깜짝 놀라야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은 신기하죠. 32절을 보면은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했습니까?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왜 이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랬죠.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버렸고 그리고 거기에서 위엄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예수님을 보통 대단한 사람, 선지자 이 정도로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죠. 마가복음 9장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났죠. 예수님이 빛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해서 제자들이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앞에서 압도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다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묻는 것도 두려워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고 계시는 이 위대한 예수님에게 감히 어떤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생각조차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았었죠. 온몸에 빛이 나는 거룩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감히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힐 수가 있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칠 것이고 잘못된 저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몰아낼 것이고 새로운 세상,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드실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도와서 이 나라의 개국 공신처럼 영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러한 원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아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모르는 채로 덮어두고 예수님을 옹위해서 그냥 올라가면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이토록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를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죠. 왜냐하면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제일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라를 새롭게 하면은 우리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다.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세 명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 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갖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고 우리 셋만 보았으니까 우리가 제일 높지 않겠느냐? 아마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한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세 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벌써. 근데 왜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엉뚱한 논쟁이나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의문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추격해왔던 애굽의 정예병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아주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쫓아왔었죠. 그러는 중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바다가 바람이 불어오고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양쪽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일어섰습니다. 그냥 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물이 벽을 이루고 일어섰습니다. 엄청난 물의 높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바다의 땅은 바닥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냈냐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있던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이런 기적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기적이었는데 물이 벽을 이루어서 일어섰고 바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었죠. 아마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두려워서 엎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두려워서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그러셨죠. 그래서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경외감으로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 땅 걸어갈 때에 찬송을 하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바로 조금 후에 애굽의 정예병들이 말을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다 본 것이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칼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압도를 당해야 되고 두려워서 그 바다에 뛰어들지 못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그들은 홍해로 바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수장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뛰어들었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출애굽기 15장 9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애굽 군인들이 홍해에 겁도 없이 뛰어들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겁도 없이 뛰어들었던 이유가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탈취물을 취하리라. 그들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저들을 죽이고 저들이 가지고 왔던 금은 보화들 그리고 저들의 재산들을 우리가 탈취할 것이다 이것이죠. 그들이 눈이 멀었던 겁니다. 욕망에 욕심에 그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멀고 인생의 욕망의 눈이 멀어버리면은 눈앞에 예수님께서 계셔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전혀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짓밟아 버릴 수 있었죠.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버리면은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면서 얘야 그거는 아니야,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큰 자냐? 내가 영의정을 할 것이고 내가 좌의정을 할 것이고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욕망들, 내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 것으로 가득 차서 기적을 보아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정말로 많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제자들은 3년간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직접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메추라기를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불어와서 떨어지게 하시고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말라 있을 때에 반석을 쪼개어서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먹으려면 강물이 흘러나와야 하죠. 물이 펑펑펑펑 강물이 되도록 솟아나오도록 하시는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밤에 안전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게 그렇게 인도를 해 가셨죠.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큰 기적을 누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기적이 사람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바뀝니까? 눈앞에서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도 사람들은 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놀랄 수 있겠죠. 감사할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을 발견을 한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욕망과 욕심과 야망 이와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주여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강단에서 주여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나의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세상에 어떤 의술로도 흉내내기 힘든 기적입니다. 지금 사실 알고 보면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 세상에 어떤 기술로도 이 감정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미 내 몸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깊은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누가 크냐? 다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체로서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이고 너무나도 스페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하나 뽑으라면 뭡니까? 예, 그겁니다. 우리의 심장이죠. 다른 거는 좀 떨어져 나가도 괜찮습니다만은 심장에 칼이 꽂히면은 끝나는 거죠. 심장. 대한민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죽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대중에 우리가 생성이 될 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죠. 쿵쾅쿵쾅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심장의 뛰므로 인해서 모든 몸에 피가 보내지고 양분이 보내지고 그래서 다른 장기들이 힘을 공급을 받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몸이 있게 되는 제1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학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 심장이 왜 뛰느냐? 심장이 왜 뛰느냐? 어떤 의학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생성이 될 그때부터 심장은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의학이 또 기술이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제1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있게 하는 제1원인은 의학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스스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심장이 뛰는 원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그 전기적인 자극이 주어지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기적인 자극이 왜 주어지는지 그건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제1원인은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냥 처음부터 스스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왜 자전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 이유, 공전을 하는 이유는 태양과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내핵이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외핵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면서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내핵이 왜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까? 그 원인은 설명을 못합니다. 제1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의 제1원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제1원인은 왜 그런지 설명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건 처음부터 스스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시 성경 말씀에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을 이렇게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제1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만물들은 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제1 원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작용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너 좀 더 살다가 와라.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냥 뛰는 겁니다. 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뛰는 거죠. 그냥 뛰면서 모든 기능들을 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절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장 그냥 멈추게 하시면은 그러면은 나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런 자는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속에 그냥 들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데 이것을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데 밟고 일어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살아라. 그래서 그냥 심장이 그래서 그냥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를 섬겨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죠.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을 하면 그것은 곧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 거리가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을 할 것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내가 밟고 일어설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사람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아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